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질문을 해보면 다들 한 가지 이상씩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만났던 날들 기억하세요? 처음에 은혜 받았던 날, 십자가 사랑 깨닫고 그 아래 무릎 꿇고 하염없이 울었던 날들, 이런 날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은혜 받은 기억을 여러분이 잘 찬찬히 돌이켜보면 그날은 내가 가장 많이 부서진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자기 꾀와 지략을 의지합니다. 급기야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씨름을 청하시고 야곱의 환덕뼈를 치시고 나서는 지는 씨름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사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누가 이겼는가,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지난 본문의 3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욥기는 이 욥의 질문에 대한 욥의 세 친구들의 설교와 욥의 항변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불가해하는 고난이나 두려움들, 그리고 위기, 내가 이해 못할 어떤 고통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뒤에 올 축복의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라고 좀 확신을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을 겪다가 간다면 너무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욥기 40장과 41장을 보면 온통 다 그 안에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요, 욥이 했던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얼굴 앞에 나타나서 그와 대면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그제서야 모든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야곱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시켜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와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이해되는 방식,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이성과 이해와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고 모든 두려움들과 불안이 물러갑니다. 생명도 천사도 죽음의 문제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어느 순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문제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그 대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야곱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강도에서, 약탈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태생적인 인간, 본성에 속한 인간이 야곱이라면 거듭난 인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듭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반말로, 넌 누구니? 빨리 해주세요. 넌 누구니? 예.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 서사와 경험과 여러분들의 업적으로 쌓아올린 것들로 증명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존재로 증명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업적과 서사와 나의 경험이 나를 결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은혜가 임한 자의 정체성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달라진 은혜 입은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올 곳이 왔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야곱 인생 20여 년을 따라다닌 트라우마, 형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식들을 서열대로 줄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들 앞서 나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32장에서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 끌고 온다는 소식 듣고 앞에다가 한 떼를 두어 총알받이로 만듭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변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두려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배짱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죽음을 담보하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얕복나루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몸을 굽혀서 일곱 번이나 땅에 머리를 맞대며 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이 머리를 땅에 대는 행동은요, 이 절하는 대상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0여 년 전에 형을 속이고 빼앗은 복,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형께 완전히 되돌리겠습니다라는 속죄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겨먹고 응답을 받은 다음 누구 마음을 녹여주셔요, 하나님이? 에서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셔서 원수로 살던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더라. 요 정도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 앞에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속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참회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감동, 큰 감동이 있을 때. 눈물을 팍 폭포수처럼 흘렸을 때, 깨달음이 있었을 때, 강렬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 어떤 그 신기한 체험들을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유레카 하고 어떤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하거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경험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 경험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상한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내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인정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즉,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는 행동은 자기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자기 목을 형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치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경외심과 두려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먼저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경외감.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와 자세. 그것이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에서 앞에 나아가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운이라. 에서는 야곱이 7번씩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또 이 지금 환도뼈가 이 엉덩이 골절이 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냅다 뛰어옵니다. 20여 년 전에 집을 떠날 때는 그래도 야곱 몇 살이었어요? 40대였잖아요. 그죠? 야곱하고 에서 동갑이에요. 그런데 라반 집에서 죽도록 20년간 종살이 하다가 도망쳐 나온 야곱의 행색과 안색이 어땠을까요? 아,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여러분 거울 보시면 아침마다 어때요? 화들짝 놀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갖고 거울 세수하고 딱 봤을 때, 야, 나 되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이건 몇 살까지입니까? 몇 살까지예요? 30살까지. 그때까진 괜찮아. 근데 그다음부터는 어때? 왜 상태가 왜 이러지?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 한 권사님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그러면서 뭐 가방에서 뭘 꺼내셔갖고 그거 뭡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런 데 바르는 거 있죠? 이렇게 여자들 바르는 거. 그거 막 발라주시는 거예요. 좀 펴졌습니까? 예, 이제 아들 봐도 어때요? 마음이 이제 짠한 거야. 저 이제 올해 44인데 40대 중반 들어가니까 이제 엄마가 봐도 늙은 거죠. 그러니 지금 에서가 20년 만에 야곱을 만났으니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새벽이 맞도록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온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탁 본 순간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 오래된 분노의 한 자락까지도 전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침내 이 두 형제는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하실 때 보면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주절주절 말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하면서 가서 일단 끌어안아. 한두 시간 울어야 돼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어땠고 저땠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고생했어. 하면서 그 회한과 그 시간 동안에 서려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을 울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에서와 야곱의 포옹에는 많은 것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에서가 이렇게 뒤로 보니까 야곱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을 물어요. 쟤네들 누구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놈씩 한 놈씩 다 인사를 시켜요. 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에서가 물어요. 야, 근데 너 이 앞서서 보낸 그 큰 가축대들, 세 때나 온 그 가축대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 참으로 야곱의 입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조차 안 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논리와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모든 걸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양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야곱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평소 때는 은혜가 형통, 복 이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하면 어떤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호의 또는 용서라는 뜻이에요. 호의와 용서.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거저먹은 인생, 호의로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한 것이 없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다. 내가 실수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것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형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한테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내가 형님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호의와 용서를 베푸셔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참회의 의미가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에서의 은혜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실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형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은혜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여러 번 권유한 거거든요. 그걸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 야곱이라면, 그렇죠? 에서가 뇌물을 거절했을 때 끝까지 강권했을까요? 적당한 티키타카를 하다가 회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형님 알겠습니다. 왜냐면 엄청난 가축대거든요. 아깝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를 했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사라졌으니 죽을까 봐 두려워서 보낸 뇌물을 회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달라진 야곱, 은혜 입은 야곱은 끝까지 에서에게 예물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뭘까? 학자들은 야, 야곱은 변화되지가 않았어. 아직도 고집이 너무 세. 지가 하고자 하는 건 끝까지 해. 이러면서 약간 야곱을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에, 이 본문 안에 아주 중대한 단어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32장에서도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새 떼를 보낼 때 이거를 예물로 드리라,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물의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였습니다. 뭐라고요? 민하. 혹시 민하라는 이름을 가진 뭐 자녀나 뭐 주변 지인들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죠? 민하. 민하예요, 민하. 근데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애써 마음을 풀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보낸 막대한 양의 뇌물. 그런데 33장에 넘어와서 형님께 내가 이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할 때 예물은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비르카티라는 단어예요. 비르카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르카티의 원형이 어디서 사용됐는가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27장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처음에 에서에게 훔쳤던 장자권의 복. 그 단어가 비르카티예요. 즉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에서에게 빼앗은 그 복을 대신할 많은 양의 예물, 곧 에서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받았더라면 얻게 되었을 재산을 이제 예물로 바침으로써 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행동과 이 성경 기자의 단어 사용은요 전부 다 보상의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깊이 담고 있어요. 곧 어떤 교훈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단지 감정적인 해소만이 아니라 과거 야곱이 빚어내었던 잘못으로 일어난 이삭 가정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불화를 전부 원상복구시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며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 착취한 거, 내가 잘못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양심의 성령께서 찌르시는 양심의 가책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지 말의 성찬이거나 감정의 격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실질적인 잘못들을 들춰내고 뉘우치게 하시며 회개하게 요청하시는데 실제로 그때에는 그전에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의 교회사의 사건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와 뉘우침의 역사였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원산에서부터 이 시작된 부흥 운동이 먼저는 선교사들이나 한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옮겨 붙었어요. 이때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이 여러분이 들어보심직한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길선주 장로가 회개, 그러니까 부흥 운동이 원산에서부터 계속 밀려오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이 가책이 몰려오냐. 1년 전에 자기 친구 중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1년 전에 자기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로 치면 100달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달러를 어떻게 했어요? In my pocket을 했어. 착복을 했어. 이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가 성령께서 이 길선주의 양심을 비추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길선주는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속죄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속죄를 해요. 그리고 그 죽은 친구, 내가 착복한 100달러를 그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다시 원상복구, 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온 회중에게 회개의 불을 붙이게 됩니다. 당시에 조지 맥퀸이라는 선교사가 그 장면을 보고 미국 북장로교 총무인 브라운에게 보고한 내용 중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어도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아직도 미국에 남아있어요, 기록이. 당시 이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회개를 동반한 부흥이 평양 전역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한 달 넘게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통곡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나던 그 지역의 한 감리교회에서 부흥 뒤에 특이한 보고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가 마치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했다. 여러분, 이 보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임했다는 거예요. 전 도시가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듯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신자들만 예배하는 공간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넘어서서, 그 담장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거리와 학교까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도시가 회개하기 시작하자 실제적인 윤리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한 회개와 더불어 보상, 배상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상은요, 원상복구를 말해요.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회개와 원상복구와 같은 차원이에요. 이를테면 학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학생들이 울고 불면서 서로의 잘못들을 나눕니다. 반목과 질시와 원망했던 거,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마음들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용서하는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업을 중단해버립니다. 회개의 역사가 임하니까 학교가 뒤집어져요. 또 거리에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당시 사회는 급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여러분 지금은 카페에다가 핸드폰 올려놔도 누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뭐가 지켜보고 있어요? CCTV. CCTV가 성령의 감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도둑질이나 사기 행각이 많았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 해 동안 상습적으로 했던 도둑질, 전빵이나 그다음에 집에 사람 없는 집에 들어가서 훔친 돈과 물건들을 이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치시니까 보상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한 기록에는 한 기독교인이 자기가 부정직하게 얻은 돈의 총액을 중국인 상인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엄청 큰 돈을 중국 상인에게 돌려줬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온 거리와 집집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도시가 술렁이고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를 부여잡고 울어요. 화해합니다. 그리고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평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평양 시내에는 기라성 같은 요정들이 즐비했습니다. 술과 환락을 찾는 이들 때문에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이었어요. 도둑놈들, 사기꾼들, 폭력배들이 난무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자 온 도시가 회개와 통곡과 화해와 눈물로 뒤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은 개인과 교회의 각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여성 지위의 향상.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종처럼 부리지 않게 돼요. 신분 타파. 그때도 당시에 종이 있었고 종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분 타파, 의식 개혁, 아, 배워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세계관의 변화, 미신과 우상의 타파 등등 사회 전반에 윤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그때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시작됐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인지, 내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통회 자복하는 사람인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자기 위에 자기를 살펴줄 권위자가 없다는 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혼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혼내지도 나무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서지고 깨지지 않으면 금세 하루 만에 교만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위치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온 성도들의 이야기가 훤히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여기 여러분 200명이 앉아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튕겨내고 있는지, 졸고 계신 건지, 공기가 탁해서, 아 이제 공기가 탁하지가 않잖아. 핑계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혼미해져 있는 건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상하게. 그리고 성도들이 저한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제 눈에 보기에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도 너무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시기하는지 다 알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부 다 레이더망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담임 목사 자리에 있는 제 안에 맺히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환멸감이에요. 사람을 향한 환멸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변하지가 않는구나. 인간은 진정 죄인이구나. 어떻게 정말 남들은 다 보고 있는 저 모습을 자기 자신만 모를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싸가지 없게. 왜 저렇게 메타인지가 되지가 않을까? 왜 저렇게 미움받는 길을 택할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어요. 저요,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정죄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잖아. 내가 사랑했잖아. 내가 마음 쏟았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대체 설교를 귀로 듣는 거야? 코로 듣는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발을 떼고 마음을 닫습니다. 포기해요. 기도보다는 한숨을 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죄를 묵상합니다. 이러다가 보면 내 내면이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되겠구나 싶어요.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성도들이 점점 더 오고 뭐 8층 공간도 예쁘게 지금 됐고, 그런데 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요. 공허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미궁 속에서 한 주를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은혜 충만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아니에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올라와요. 한숨을 푹푹 쉬다가 올라와요. 여기서 이러니하고 저기 승교하고 혜원이가 찬양 인도할 때 밑에 앉아있으면서 죄를 가슴으로 치다가 울다가 올라온다고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죄인이라서 도무지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올라와서 저 자신한테 한 시간 동안 소리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무지막지하게 교만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야곱처럼 저의 알량한 지혜와 처세술을 의지했습니다. 제 자신을 더 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마음속에 정죄와 판단과 비난을 가득 담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 성도는 결국 교회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의 마음들. 저의 주머니를 더 털어내지 못하고 더 수고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쓰다가 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이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교신자인 아나운서였다가 그 지금 목사님 되신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그 조정민 목사님 연세가 7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하신 본문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를 요 본문을 가지고 하신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통찰인데 은혜를 받으면 도끼가 빠진대요. 도끼. 뭐가 빠진다고? 도끼, 도끼. 본인이 그러셨대요, 본인이. 일단 은혜를 받으면 뭐에 도끼가 빠질까요? 눈가리에 독가리 빠집니다. 눈가리에. 누구 보면 이렇게 째려보고 시기하고 새끼 저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이런 눈가리에 독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뭐에 독이 빠질까요? 이 말에 도끼가 빠져요. 여기 마음에 눈가리에 마음에 독이 딱 가득 담겨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안 예쁘게 나갑니다. 삐죽됩니다.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계속 시기하는 말들이 나가요. 본인이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몸에 도끼가 빠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도뼈를 쳐대시는 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누구 도끼 눈깔로 째려보고 시기하고 뾰족한 말로 상처 주고 몸에 힘이 꽉 들어가서 어깨빵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만 걸려라. 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하소연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도끼가 들어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내 인생 돌이켜보면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너무 상처가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끼를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끼 뿜어내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를 막 뿜어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죠. 그래, 그 도끼로 나를 찔러라. 그래, 내가 져줄게 너한테. 그리고 이것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이런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십시오. 주님, 도끼 좀 빼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이를 악물다가 어금니 다 나가게 생겼어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깊이 대면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좀 두렵죠? 환도뼈 부러질까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 원초적인 사모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련됐습니다. 너무 세련됐어요. 눈물로 회개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죄를 뉘우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봐야겠다고 무릎 꿇은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말씀드리면 다 알고 팔짱 끼고 예배 드리고 도끼 눈깔 해갖고선 교회에 와서 사람들 쳐다보고 서로에 대한 반목과 질시와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저는 속에 천불이 나요. 성경 공부고 뭐 이제 시작하는 제자 훈련이고 뭐고 간에 우리 진짜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엉엉 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시고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대로 양심이 찔리고 뒤집어지고 죄를 뉘우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칠 것들을 뉘우치고 성령께서 양심에 주시는 찔림대로 돌이키고 보상하고 원복하며 배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사라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련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말의 성찬과 느낌에 빠져있는 기독교?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야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모든 것들을 배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서에게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속은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부부들이 안 하네, 서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존중합니다.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작아 보이는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정의와 내 옳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은밀한 자리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